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 반군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탄 차량을 공격해 관광객 6명과 기사 1명이 다쳤습니다. 공격당한 관광객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은 공격받았을 때 아프간군의 호위를 받으며 헤라트시로 가고 있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이들 관광객은 영국인 8명과 미국인 3명, 독일인 1명입니다. 다친 사람들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관광객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로들은 탈레반이 저지르는 공격과 납치가 자주 발생해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지난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4%로 뛰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지지율은 지난 3년 반 새 가장 높은 지지율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언저리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여론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선 전화와 휴대전화로 실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성과 비백인, 대학생, 그리고 45세 미만 사람들 사이에서 높았습니다. 하지만 백인과 45세 이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파키스탄에 3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보류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의회에 파키스탄이 무장조직 하카니에 대항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지난 10년 동안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간 탈레반이나 하카니 조직 같은 이슬람 과격단체들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는 미국의 연합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맹국들의 비용을 미국 국방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래 첫 번째 금리 인하고 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만일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란은행은 또 경기를 띄우기 위해 금리 인하 외에 은행들이 1,3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가정과 사업체에 낮은 이자로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130억 달러치의 회사채와 79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사들여 돈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금리를 더 내리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9명 모두가 금리를 0.25% 내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국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09년 3월 이래 처음입니다. 미국과 국교를 회복한 쿠바에 올해 들어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뉴엘 마레오 쿠바 관광장관은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국제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이달부터 시작된 미국발 상업용 여객기 운항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쿠바 내 사회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바 아바나의 호텔들은 예약 신청이 쇄도해 수용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는 방문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반테러 동맹을 결성한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중국 서부 신장성 우르무치에서 3개국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네 나라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가 지역 안정에 심한 위협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모든 당사국이 테러 세력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 열겠습니다. 북한이 3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o in the council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is and gravity of this launch.
하지만 당초 추진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왜곡하고 국가 원수를 비방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추진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한반도 시간으로 지난 3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시오 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사국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o in the council I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is and gravity of this launch and asked for my colleagues to be united.
이번 발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단합된 자세로 안보리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들과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베쇼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이 EEZ에 낙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도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그리고 위협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또 다른 의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감행된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 just want to flag the rhetoric that accompanied the July 19th launch, which was extremely alarming even by DPRK standards.
파워 대사는 지난달 1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발표된 북한의 수사는 북한의 기준에 비춰봐도 매우 염려할 만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관영 매체가 당시 발사에 대해 한국의 항만과 공항에 대한 공격을 가정했다는 점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오준 한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에만 13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29개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았다면서 이 같은 시험 발사가 미사일 기술의 상향 조정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 확산 방지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나라들의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안보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요구에 성사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관계국인 한국 정부도 미일 두 나라의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당초 예상됐던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쇼 대사는 이사국들 간의 활발한 상호 논의가 이뤄졌고 북한에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여 언론 성명 채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7차례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19일 노동미사일 등 세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은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안보리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지난 두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낼지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를 통해 북한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are once again deeply troubled by the latest test firing of missiles by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one of which reportedly landed in Japan.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한 발이 떨어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진실한 대화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로동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안보리 조치를 도출해낼 것인가, 그것은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고, 저희로서는 안보리가 국제 안보에 책임 있는 그 기구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중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만큼 국제 안보에 저해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긴장 유발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가 지역의 긴장을 높이거나 서로를 도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난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형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현재 상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포함한 안보 위기 상황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박사는 최근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를 포함한 영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절대로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상호 더 도발하지 말라는 것은 한미일 플러스 북한까지 다 포함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거나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그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라. 명지강 자제 이런 말이거든요. 이 상황이라 하면은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 플러스 그다음에 이 지역에 사드 문제 등 한반도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추가적으로 북한도 도발을 더 해서 안 되고 한미일이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도 줄어들어 있다, 드러낸다.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된 말이 아닌가 싶네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정책을 언급하며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불리해지는 만큼 관련국에 침착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국 정부에 중국의 조치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중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찰이 한중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일본의 육자회담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수석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 차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측 김본부장은 4일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도 전화 협의를 하고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중해 국가 몰타가 북한에 대해 비자 규제 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몰타 외무부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티엔 존 몰타 외교부 대변인은 4일 VOA에 해당 조치를 취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가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VOA의 질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몰타는 1971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의 일부 건설 현장과 의류 공장 등에서 일해왔습니다. 앞서 조지 윌리엄 벨라 몰타 외교장관은 지난달 29일 몰타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에게 몰타 정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최근 중단한 것에 더해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티엔 존 몰타 외교부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모든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은 규탄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도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한국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드를 괴물에 비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나섰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사드 배치를 왜곡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가 핵 대결장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4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은 조평통 담화를 발표하는 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에만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바로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따라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3일 대변인 담화에서 사드를 괴물에 비유하면서 사드 배치가 남한 땅을 주변 열강들의 치열한 핵 대결장으로 만들어 한국민들은 최악의 불안과 공포 속에 가슴 조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이어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하려는 한국 청와대의 움직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막말과 개변으로 스스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도 없고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따라서 북한은 어리석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한국의 국가 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고무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관계 당국과 매체들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반발해온 중국의 관영 매체가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글을 실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만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사드 포대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박 대통령이 사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민심 설득에 나선 행보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주둔지로 발표된 경북 성주 군민들의 사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전해듣고 사드 주둔지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주군이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도 성주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사드 배치 자체를 재검토할 순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관영 언론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서 한국 정부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자 사설에서 사드 배치의 진정한 의도는 동북아 안보 구도를 파괴하려는 것이고 중국에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조성한다며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한국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군사적 대치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가장 먼저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민일보는 특히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7월 4주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4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인민일보의 글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사드가 날로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무기체계로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지난 수개월간 1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3일에도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존적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흔들림 없이 당당히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중국 측의 한국에 대한 압박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인민일보 이외 다른 중국 관영 매체들도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인의 칼럼을 게재하고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반대 움직임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는 등 연일 사드 불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의 압박이 점차 본격화할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근의 한중관계가 당분간 내리막길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한국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중국의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테면 뭐 사드 배치를 재검토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한국의 정책이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한중 관계에 뭐 이런 압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떤 여론 분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뭐 이런 일환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관부처와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북한과 중국이 밀착 행보를 과시하면서 양측이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북한 교환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이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의 만남을 통해서 제재 국면과 북중 우호 신뢰 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할 것이다라는 모습이 이미 나타났었고요. 이미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실행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 내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사드의 실전 배치를 막기 위한 대미 대남 압박 카드의 하나로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드러낸 북한과의 밀착 행보가 향후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실장은 ARF를 계기로 이뤄진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5월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중국 숭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관 회동 이후 양국 간 복원되는 고위급 채널의 하나로 이 연장선상에서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문제 등과 연계해 대북 제재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제재의 빈틈을 이용해 북한 숨통 틔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민생 부문의 경우 대북 제재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용훈 박사는 최근 북중 무역 통계를 볼 때 중국 정부가 제재 강하게 동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이전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북중무역은 두 달간 감소하다 6월 들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중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철강석의 대중 수출은 물량과 금액 모두 70%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의류나 아연 등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거나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튜트의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더군다나 밀수는 이거 뒤공식인 거잖아요. 이거는 제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수천 톤씩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수천 톤 같은 거는 밀수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한 그 공급 자체는 그때그때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의 식량 지원이나 경제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낙후된 변경 지역의 개발이 시급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의 기업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고강도 제재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실제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북중 간 군사 교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중국은 냉전 시대에 북한에게 해오던 무기 지원을 1994년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경화 결제를 요구하게 되면서 사실상 중단시켰고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사기술 이전이 될 만한 무기들은 판매하지 않고 통제를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해외에 있는 감염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재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실장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군부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해 북중 군사 교류 협력을 복원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북한 핵을 인정할 수 없다. 북한 핵실험 반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또 북한 정권이나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들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중국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고의 수혜자는 북한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검토 발표 이후 북핵 문제보다 사드 배치를 막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고립에 직면한 북한 역시 중국을 최대한 활용해 대북 제재 공조의 균열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한일과 중러 간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9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도 대화를 강조해온 중국을 의식해 대북제재 공조를 깨뜨리기 위한 의도라고 정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중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인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부가 연구실장입니다.
겉으로는 필요할 때는 그 이해 집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다시 또 옛날과 같은 설명의 관계나 정상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건 핵 문제예요, 사실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라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외면하고서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는 없거든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사드 배치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역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주요 2개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채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껴안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죠. 홍콩 인권단체들은 이 탈북 학생의 거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학생 리정열 군은 현재 외국 영토로 간주돼 홍콩이나 중국 당국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사관 안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안전이 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리 군은 홍콩을 떠나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홍콩의 주권이 1997년 7월 중국에 반환된 뒤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협조한 과거 기록들을 거론하며 리 군이 여전히 강제 북송될 위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연구원의 말입니다.
Concerned because just like what we know about North Koreans who arrive in China, they always
중국 내 탈북자들은 언제나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리군 문제에도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팡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난민협약의 서명국인 중국은 리군이나 다른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의 대북 인권단체인 탈북자 관심의 오엔 라우 대표는 리군이 결국 무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문제를 다루면서 일 처리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우 대표는 협상이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면서 이 기간 동안 리군은 한국 영사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군이 궁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그의 가족들이 수감되거나 북한 TV에 출연해 한국이 아들을 납치했다고 비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라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도록 동의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리군 석방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루차오 교수는 탈북자 문제에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탈북자 문제는 사안별로 해결됐고 따라서 리군 문제로 외교적 대결이 촉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리군의 탈북 소식은 지난달 27일 홍콩 언론들이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어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 1일 한국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 학생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세 차례 은메달을 수상한 리정렬 군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영사관 내 탈북자 체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리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요즘 조용한 휴양지로 북한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팍팍한 삶을 사는 중국 도시인들에게는 오히려 휴식처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최근 아시아의 최신 유기농 휴양지 북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점점 많은 중국인들이 궁극의 휴양지로 북한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조용한 곳을 찾아 뉴욕 시민들은 에팔레치아 산으로 가고 유럽인들은 이탈리아의 시골 엄브리아로 가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타임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현대사회의 골칫거리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압록강을 건너지만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북한을 다시 찾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28살의 역사교사인 베이수 자오는 이 잡지에 휴대폰, 컴퓨터 등 현대 통신기기 없이 고립된 느낌이 평화로운 마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국인은 인터넷에 처음엔 아들이 고생 좀 해보라고 북한에 갔지만 이 여행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줬다며 인터넷 없는 북한인들의 단순한 삶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고 북한의 자연을 보고 놀랐다. 북한은 실로 오염이 없는 곳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을 주선하는 중국 여행사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강조한다고 타임은 전했습니다. 중국 옌벤의 한 여행사는 북한 관광 광고에서 북한의 바다는 100% 깨끗하고 어떠한 쓰레기도 없다며 라선시는 유기농의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이달 초부터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까지 중국인들이 비자와 여권 없이 반나절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85%가 이 관광을 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타임에 따르면 북한 음식이 화학 제품이 첨가되지 않은 유기농이라는 점도 중국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임은 오늘날 중국인들은 오염과 함께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식 농업 체제로 13억 인구를 먹이려다 보니 화학 비료도 많이 쓰고 소 등 가축에게 호르몬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단동에 기반을 두고 북한 전역을 종종 방문하는 중국인 무역상은 북한에서는 모든 음식이 유기농이라서 신뢰가 간다며 북한의 감자와 콩에서 유기농 맛이 나는데 중국 음식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교사인 베이수자오도 북한 음식에는 첨가제가 안 들어가서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은 중국인들에게 북한의 가장 큰 매력은 더 단순했던 중국의 과거 모습과 닮은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화와 상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중국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잡지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대가 중국 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북한 사회는 문화혁명기의 부정적인 요소들마저 닮아있어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북한 관광은 저렴하다고 타임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선수 15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북한 선수로는 엄윤철과 김국향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엄윤철과 김국향 선수가 5일 개막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하계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선수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3일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선수 15명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두 선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잡지는 북한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획득한 4개의 금메달 가운데 3개가 역도에서 나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남자 56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엄윤철 선수가 정상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엄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북한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 가운데 한 명입니다. 런던 올림픽에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포브스는 또 김국향 선수에 대해 지난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 수영대회에서 사상 처음 금메달을 딴 북한 선수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빙 강국인 중국이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이 확실해 보이지만 여자부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김 선수를 물리쳐야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해 7월 러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5차례 시기 중 4차까지 끝낸 상황에서 3위였지만 마지막 5차 시기에서 2명의 심판으로부터 10점 만점을 받는 등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김 선수는 시상식 뒤 열린 국제수영연맹과 인터뷰에서 꾸준한 훈련이 금메달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등까지 할지는 정말 몰랐지만 다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선수로는 여자 양궁 세계 랭킹 1위인 최미선 선수가 유일하게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선수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포브스는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인도 선수 각각 2명과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수 각각 1명을 주목할 만한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동방경제포럼이 오는 9월 2일과 3일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립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개발 노력의 하나로 북한과 한국도 중요한 협력국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부 당국자들과 기업인들을 초청해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극동개발 사업을 널리 알리고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дамы и господа. Позвольте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막 연설로 시작된 지난해 1회 행사에는 남북한을 포함해 24개 나라에서 약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을 포함하는 러시아 극동 지역은 지하 자원의 보고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곳은 북극해와 태평양을 접하고 있어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해 여기서 나오는 지하 자원을 아태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베리아에서 중국 동북 지방과 몽골,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지는 가스관과 송유관, 전력망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극동 지역의 철도와 도로를 주변국과 연결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정부는 태평양과 접한 연해주 지역에 투자를 유치해 이곳을 상업과 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초 농업 투자를 시작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진출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봉제업 등 몇몇 업종이 연해주 지역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3자는 낮은 합산 물류 협력 사업을 위한 세 번째 시범 운송을 다음 주에 실시합니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세운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극동 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라진 하산 사업이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광물을 철도로 북한 라진항까지 운송한 뒤 다시 이를 배로 한국까지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주변 정세가 악화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가스관과 전력망, 철도망 연결 사업을 산발적으로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극동 개발 참여는 주로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라진 하산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산에서 라진항으로 들어가는 철도망을 정비했고 겨울에 얼지 않는 라진항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 말에는 러시아의 전력을 라선시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력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송전망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극동 개발 참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라진 하산 사업은 중단된 상태고 악화된 한반도 상황 탓에 전력협정 외엔 가스관과 철도 연결 사업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Будет не противоречит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2일 라진 하산 사업의 재개를 기대한다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제2회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 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낮 최고 기온은 35도, 양덕 안주 34도입니다. 평안북도 역시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풍 구성 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3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개성, 사리원, 신계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낮 기온 32도, 장진 28도, 해산 35도, 평강 32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 역시 흐리겠습니다. 청진 낮 기온 31도, 운기 29도, 성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히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구름 조금 낀 날씨 예상됩니다. 8월 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영국이 기준 금리를 0.5%에서 0.25%로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래 첫 번째 금리 인하고 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만일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란은행은 또 경기를 띄우기 위해 금리 인하 외에 은행들이 1,3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가정과 사업체에 낮은 이자로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130억 달러어치의 회사채와 79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사들여 돈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금리를 더 내리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카니 총재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정책위원회 위원 다수가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리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 반군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탄 차량을 공격해 관광객 6명과 기사 1명이 다쳤습니다. 공격당한 관광객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은 공격받았을 때 아프간 군의 호위를 받으며 헤라트시로 가고 있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이들 관광객은 영국인 8명과 미국인 3명 그리고 독일인 1명입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신들이 관광객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로들은 탈레반이 저지르는 공격과 납치가 자주 발생해 아주 위험합니다. 헤라트 주지사 대변인은 반군들이 소총과 폭발물로 차량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관광객 가운데 누가 다쳤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반테러 동맹을 결성한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중국 서부 신장성 우르무치에서
세계 나라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신장성에서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 테러분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네 나라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가 지역 안정에 심한 위협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고 정보 공유와 훈련을 위한 체제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모든 당사국이 테러 세력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의 국교를 회복한 쿠바에 올해 들어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누엘 마레오 쿠바 관광장관은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에 나선 뒤 국제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추세는 이달부터 시작된 미국발 상업용 여객기 운항 이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쿠바 내 사회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바나의 호텔들은 예약 신청이 쇄도해 수용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행인은 방문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파키스탄에 3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걸 보류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의회에 파키스탄이 무장조직 하카니에 대항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지난 10년 동안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간 탈레반이나 하카니 조직 같은 이슬람 과격단체들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는 미국의 연합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맹국들의 비용을 국방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4%로 뛰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자체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언저리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실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가 나왔습니다. 지난 통계를 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에 지지율 57%를 기록했고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